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그리고 19장 1절에서 10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 저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 나와왔던 한 부자 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는 젊은 부자 관원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더 이해를 잘 하려면은요, 앞뒤에 그 내용이 연결되는 흐름이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더 큰 컨텍스트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잘 이해될 수가 있어요. 이 부자 관원의 말씀 전에 18장 9절부터 보면 두 가지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십니다. 율법을 잘 지켰다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 여긴 바리새인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또한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예를 더 드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긴 세리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주세요. 그렇죠? 이제 바리새인 자신을 의롭다 여겼던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에 대한 비유.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는 자라 말씀하셨죠.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의롭게 여겨지는 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또 한 가지 주셨냐 하면은요, 18장 15절에서 17절로 가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장 18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기도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겼던 부자관은 실제로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흐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어떤 말씀이 중심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 중심에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슨 뜻인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온 비유와 그 뒤에 나오는 사건으로. 그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부자 관원과 세리 삭개오에 대한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따라와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지를 이 두 사람의 예로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전체 배경 속에서 오늘의 본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 여리고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18절에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먼저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이 어떠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관리라는 표현은 마가복음하고 연결을 하면 당시 유대인 사회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관리 또는 관원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런데 그가 그저 관원이 아니었고요. 23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였다. 그래서 이 관원을 설명할 때 부자라는 것까지 같이 알려주세요. 마가복음에는 젊었다는 것까지 알려주세요. 젊은 부자 관원. 왜 이것을 알려주시는가? 이유가 있죠. 이제 보겠지만 그가 관원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큰 부요함으로 인해 그의 삶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그 질문을 보면 그의 삶에 더욱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라고 물었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다. What should I do to get the eternal life? 형제 여러분, 이 질문에 왜 문제가 있죠? 이 질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을 다시 하면 뭐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해야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잘못된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즉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는 죄인들의 질문입니다. 인본주의의 모습이고요. 세상 종교의 모습이에요. 모든 세상 종교들은 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죠. 자기들을 완전 타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오는 구절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면 이 관원은 정말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자였다는 거죠. 근데 열심히 율법을 정말 지킨 자였다면 왜 예수님께 나와 또 이렇게 묻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 생각나세요?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수도원까지 들어가서 열심히 매달렸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도 마음속에 진정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그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주장하며 예수님께 영생을 묻고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누가복음 18장 19절에 가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대답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은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른 것부터 짚고 넘어가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른 호칭이 잘못됐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자 관원이 얻고자 하는 영생에 대한 답을 주시려는 거예요. 왜? 영생은 뭔가요? 영생. 예수님께서 영생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선하신 예수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 선하심은 누구의 성품이냐? 하나님의 성품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시편 25편 8절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 관원에게 정말 내가 나를 선한 하나님으로 믿고 알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면 영생을 얻은 거죠. 만약 이 부자 관원이 자신과 말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분을 선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었다면 사실 벌써 그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것부터 짚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한 그의 죄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뤄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세요. 20절에서 21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 계명들을 말씀하시죠. 이 계명들을 잘 보면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오는 그 뒤의 계명들이죠.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순서 없이 열거하시며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부자관원이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은 이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정말 다 지킨 거예요. 만약에 그가 다 지켰다면 이 유대인의 관원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딸딸딸 외우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즉 율법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온전히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부자 관원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면서요. 그러면 분명히 영생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야죠. 그런데 그가 그 확신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확신이 없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율법을 지킬수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만이 더 드러났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면 영생을 얻을 거라는 말씀이 율법 잘 지켜서 영생 얻으라는 뜻이었어요? 구약에서?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였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그런데 자기는 다 지켰대요. 그의 질문에 이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 지켰다면서 뭐라고 물어봤죠? 내가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왔을 때 그의 질문이 잘못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해야 할 질문도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할 고백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일까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질문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바라보며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간다는 거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실 때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 임금이라 왕이라 하면서 막 쫓아왔죠.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이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이 참믿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들이 나를 믿는다고 따라오는 것은 나를 알아서가 아니라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라. 질문이 틀렸다는 거죠. 먹고 배부르기 위한 질문이지 예수님을 알고 그의 은혜에 매달리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지에 대한 질문,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저 자신만 바라보며 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것저것을 무엇을 해서 얻었고 누려야 하는가, 철저히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어린아이들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천국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붙들지 아니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에 쓰여진 그 헬라어 단어가요, 브레페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은 little children, 원어적으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요, 갓 태어난 갓난아기라는 뜻이에요. 젖먹이. 즉 오직 엄마에게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하는 젖먹이 아이처럼 자신의 완전 무능력하고 완전 타락한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오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구원을 위해 내가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로 나오는 자들,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나오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자신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명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뭘 약속하시죠? 하늘의 보화, 하늘의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안에 복음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야, 너가 이렇게 더 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계속해서 보겠지만 부자 관원의 죄를 더 드러내시는 거예요. 일단 이 명령을 잘 살펴보면 똑같이 그 안에 십계명이 알려주는 율법의 요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쫓으라는 계명은 뭐예요? 십계명 중에 처음 네 계명의 요약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처음 네 계명의 요약으로 볼 수 있고요.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명령은 뒤에 여섯 계명이 알려주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본질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는 거죠. 앞에 주신 계명과 이 계명이 다른 계명이 아니에요. 똑같은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처음 알려주신 계명들에는 자신 있게 자기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대답한 부자 관원이 조금 다르게 이 계명을 풀어주시는 이 계명들에게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히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심히 슬퍼하며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같은 계명을 다르게 풀어주시는 건데 앞에서는 다 지켰다고 자랑했던 자가 이번에는 근심하며 돌아가요. 너무 말이 안 되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 부자 관원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부자 관원이 두 번째 주신 똑같은 계명을 다르게 풀어주신 이 말씀에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23절에 그 이유를 알려주시죠. 그가 큰 부자인 거로. 그럼 왜 그가 부자인 것이 왜 그로 하여금 심히 근심하게 했을까요? 일단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세상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의 죄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를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을 섬기고 있던 그 부자 관원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뤄주시고 드러내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놀랍죠. 이 부자 관원의 위선을 다뤄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순종했다. 말은 하지만 실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의 그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실제로 마음으로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다뤄주십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재물 섬기는 삶으로 돌아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버리고 재물을 따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한 게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그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이었던 부자 관원이었다는 것하고, 그렇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부자였다는 것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시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두 가지 대조되는 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은 그저 재물을 우상숭배를 다뤄주시는 그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대조되는 현실을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바로 옛언약과 새언약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이 두 가지 대조가 다 늘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부자 관원과의 말씀과를 통해서도 그것이 드러나 있어요. 옛언약과 새언약의 관계. 즉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시며 새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여전히 옛언약 아래에서 이 땅의 기업만 바라보며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죠.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옛언약 아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축복이 어떻게 나타났죠? 우리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부와 번성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가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많이 들었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 그것이 옛언약에서의 언약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도 그러한가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축복들은 다 예표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즉 쇠하고 지나가야 하는 옛언약의 현실들. 이것을 지금 우리의 삶까지 적용하면 크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에 따라 이 땅에서 복받거나 뭐 벌받거나 상과 벌의 원리가 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이후에도 예수님께 나온 부자 관원은 이러한 옛 언약 아래에서 여전히 자신의 삶을 발견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자기가 유대 땅 가나안에서 부자가 됐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언약으로 따지면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여 언약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저 부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언약 축복을 받을 정도로 자기가 잘 순종하는 자였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 축복의 기업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왜?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요,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 지침이 있었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또 다른 지침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 기업의 땅을 다 팔아서는 아니었다는 거죠. 조금 나눠주거나 이자 없이 빌려줄 수도 있었고 이삭을 좀 남겨놔서 줍게 할 수는 있었지만 자기가 소유한 이 땅의 기업을 다 파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위로 율법을 어기는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 땅을 영구히 파는 것은 금하셨어요.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는 것만 허용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서 자기의 장자권, 즉 언약기업의 땅을 무리는 권리를 죽한 그릇으로 팔아먹은 자. 누구였죠? 에서. 이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한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에 가면 이런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이 모든 구약의 땅의 기업들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오기 전까지만 이 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언약 축복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하늘의 기업이 오면 땅의 기업의 시대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 축복을 받았다고 믿는 이 부자 관원에게 모든 땅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애서같이 되라는 소리잖아요. 아무리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더라도 애서처럼 자기의 기업을 망령되이 다 팔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이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요. 옛 언약과 옛 언약의 율법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옛 언약의 축복은 장차 임할 영원한 새 언약의 축복을 잠시 이 땅의 현실로 그림자처럼 가르키는 목적이었지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러한 구약의 원리를 지금도 가지고 와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순종의 행위를 잘하면 이 땅의 축복을 받는다. 이 원리는 지금 복음의 원리가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하지 못하여 망하는 걸로 끝납니다. 구약은. 즉 예수님께서 온전히 성취하셔야 함을 온전히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순종으로 땅의 축복을 받는 아니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받는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에게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계명을 주시며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시는 것은 모든 옛 언약에 가르치던 현실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성취되는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오셨고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축복을 오직 은혜로 누리는 때가 왔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하늘의 보화가 임한 후에는 이 땅의 기업을 다 팔아도 그것은 결코 망령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땅에 기업이 없어도 세상에서 잘 되지 않아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고 해서 그것이 언약 저주나 심판의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옛것은 지나가야 되고 그것이 가르키던 새것이 왔고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새것이 왔는데도 여전히 옛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라는 거죠.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구약에서도 미리 증거하여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모든 열두 지파가 언약 축복을 이 땅의 기업으로 다 받았나요? 그 중에 한 지파만큼은 땅의 기업을 받지 않은 지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였죠? 레위 지파였어요. 신명기 10장 8절에서 9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정복 후에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았는데 오직 제사장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레위 지파만은 땅의 기업이 없었죠.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거둔 소산물의 10분의 1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의 기업이나 땅의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땅의 기업이 없고 땅에서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의 저주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더 나은 기업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9절 뒷부분에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레위인들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집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참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를 통해 장차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새 언약의 축복과 하늘나라의 기업을 미리 약속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복음의 현실을. 그날에는 단지 레위 지파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들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가면 너희가 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온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선포해 주십니다. 계시록에도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하신 자들을 다 천국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때가 모든 백성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하신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지 않나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땅에, 가나안 땅의 기업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시고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결국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얻으라는 거예요. 뭐 버리고 쫓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한 가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얻으라. 그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바로 내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자는 단지 그것을 예표와 그림자로 가르쳤던 이 땅에 쇠하고 사라질 기업들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영원하신 기업과 보화로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시며 나를 따르라고 부자관원에게 명하신 것은 예수님을 영원한 천국 기업으로 얻으라는 복된 복음의 선포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얻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는 복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로써 부자관원의 영생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대답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부자관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은혜로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부자관원은 그 복음의 은혜를 거부하고 여전히 옛언약 아래 머물기를 원하며 자기 자신과 이 땅에, 이 세상의 축복만을 바라보며 근심하며 돌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부자인 분들은 하늘나라 들어가기 더 힘들고 여기서 조금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들어가기 쉽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재물을 자기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의 부자는 예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면 가난한 자들은 구약으로 하면 예언약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요. 그들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없다. 즉 예언약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의 순종과 이 땅에서 받는 축복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동물이었던 낙타가 그 작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도 스스로의 행위와 열심으로는 우상 숭배의 삶으로는 아니 예언약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으로도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결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죄 아래 있는 자들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으로 대신 이루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사람이 되어 보내신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 오셨나요? 무엇을 이루셨나요? 바로 예수님이 부자간원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 저와 여러분으로 천국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모든 십계명, 하나님 말씀의 요구를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얻으라 하신 이 계명을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는 바로 우리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지 못하고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너무나 가난한 자였을 때에 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로 영원한 천국의 부요함을 얻게 해주셨나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 어느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팔아 자신을 내어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이어오는 누가복음 18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실용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온갖 멸시와 능욕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대신 받으시기까지 우리의 가난함을 다 가져가시고 자신의 모든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순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모든 계명을 우리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보화와 생명을 얻으셨고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오직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속한 어린아이로 새롭게 낳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행한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해주신 것 바로 복음입니다. 부자관원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또 다른 인물을 보여주세요. 이러한 어린아이처럼 오직 은혜로 영생을 얻게 하신 또 한 사람의 예를 이어서 보여주십니다. 이 부자가난의 사건에 이어서 19장으로 가면 또 한 명의 부자가 나와요. 바로 누구였죠? 세리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로 천국에서 거듭난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께 나온 자였어요. 삭개오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며 내가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물으며 예수님께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손가락질 받던 죄인이었어요. 자기 안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배신하기까지 재물을 우상으로 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물 채우는 삶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또 다른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열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소망과 기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다 풀지는 않겠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삭개오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며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크게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예수님께 드린 첫 번째 고백이 있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고백 뭐였을까요? 19장 8절에 가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이 부자 관원에게 요구하셨던 그 계명을 지금 삭개오에게는 명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은 그저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거하겠다 고만 하셨는데 삭개오가 기뻐서 스스로 자원하여 먼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인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영생을 얻으려고 자기 행위를 좀 더 자랑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그동안 소유했던 이 땅의 기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얻음으로 삭개오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예수님 섬기는 삶에 기꺼이 바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빼앗기지 않으며 우상처럼 섬겼던 그 재물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사용합니다. 우상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명하지도 않으셨는데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며 예수님을 쫓겠다고 기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삭개오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포하십니다. 8절에 10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인가요? 삭개오는 평생 주님을 위해 한 거 없어요. 하나님 대신 재물 섬기고요. 우상 숭배로 살았던 자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자 관원에게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셨지만 삭개오는 다 팔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구원과 영생을 선포하십니다. 그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삶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에게도 똑같죠. 평생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만 했던 극악 무도한 그 죄인. 예수님을 믿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같은 형상의 천국의 어린아이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삭개오는 그의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그 예수님 때문에 감히 이 세상과 자신의 재물까지도 기쁘게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형제들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가장 귀하고 영원하신 기업이요 보아이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세상입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기업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얻었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 안에 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입니다. 왜?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기업이요 보화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 죄인 하나를 얻으시려고 우리를 찾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것이요 너는 나의 것이라 영원토록 기쁘게 선포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기독교고요.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듯 이제 우리도 우리 생명과 우리 소유와 우리 재물까지도 다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사나 죽으나 우리 예수님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이 땅의 기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변함없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어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어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바치시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원한 기업과 보화로 예수님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얻었으므로 다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밖에 다른 재물과 우상을 위해 예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삶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라 기쁘게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하다가 천국에 이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